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거대한 촛불을 두 개를 켜놓고, 두 개뿐입니까? 성전 안에도 얼마나 많은 촛불을 켜놨어요. 그렇게 촛불을 켜놓고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며 또이 세상의 힘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빛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서 완성하신 일에 대한 동역자로의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서 버려짐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다 이룸의 역설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제가 가상 실현을 갖고 설명해 드렸죠? 왜 주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과 함께 붙여서 다 이루었다라는 가상 실현이 있었잖아요. 그게 서로를 공격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조화가 되는가를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버려지는 모습으로 다 이루게 되는 그런 역설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버려짐 속에서 교회의 탄생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 빛이 당신의 희생으로 탄생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인 또 다른 작은 빛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성도는 하늘의 왕의 신분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분적으로, 운명적으로, 선언적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창조의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요렇게 요런 과정을 거쳐 창조가 됐구나라는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십자가는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성도의 삶에 버려짐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고 낮아짐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안 말려주실까?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은 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지식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 있죠, 그죠? 그 신앙 고백이 삶으로 번역되어져 나오는 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를 탄생케 했듯이 그렇게 탄생한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몸으로 번역하여 살아내므로 창조를 이해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우리를 도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번역되어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부분은 그릇된 권위주의로 남거나 영적인 교만으로 바뀌게 돼요. 아세요, 여러분? 내 삶으로 번역되어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그게 권위주의로 남거나 우리의 교만으로 남아버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이나 교리, 신학 등을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분투하여 번역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쌓은 지식이 여러분의 의를 쌓는 죄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다른 이들을 난도질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재수가 없어. 기분이 안 좋아져. 그런 경우 많죠. 그죠?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을 구약의 그림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다시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성경의 일관성이 어떻게 얼마나 치밀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앞에 실제로 빛이 나타나서 그들을 보호하며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일이 있었죠. 그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의 존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도해 간 거예요. 하나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에 불과 연기와 구름과 소리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불기둥, 그 빛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빛을 따라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홍해에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죠? 애굽 쪽에서 보면 홍해 속으로 옛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고 가나안 쪽에서 보면 새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걸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뒤로 돌아가서 애굽 쪽에는 어둠으로 이스라엘 쪽에는 빛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을 지켜 구름 기둥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는 게 여실히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가 뒤로 가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죠.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 때 요 구절을 들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이끌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그들 뒤로 빠져버린 거죠. 출애굽기의 그림을 요한복음 6장에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빛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빛으로 살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경험하며 새 창조를 완성해내는 성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불기둥, 구름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이죠. 그죠? 구름기둥이 뒤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움직여요.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면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갑니다.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불기둥 즉 빛의 실체로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늘 본문의 이해가 한결 수월해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만 34번이 나오는데요. 이제 곧 찾아보겠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여호와라 불리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데 사자예요. 사자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게 오실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로 올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몇 군데 제가 근거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러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이 말이니 내 사자가 너희의 구하는 바 주래요. 주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또 언약의 사자예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보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주 언약의 사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때부터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6절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떨기나무에 떨어진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사기 6장 21절 이하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라고 불러요. 그런 곳은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많이 나와요. 스가랴서 3장, 역대상 21장 등등에 여호와이시면서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사사기 13장으로 가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사사기 13장 17절 보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이 기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의 정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인데 한 아들로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예요. 그게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여호와. 그런데 눈에 보이는 여호와. 이름은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은 구속사 속에서 여호와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무엇을 이루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이루죠. 창세전에 택해진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지어져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 빛이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홍해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모리아산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죠? 모리아산에 나타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의 때를 기다리다가 당신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